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아, 오늘 그 고통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고통에 관한 우리 첫 설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들,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또 세상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설교의 결론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그냥 수동적으로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받아들여야 하는 그러한 숙명론 같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설교의 결론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정말 무엇인가 하고 계시기는 하고 계시는 건가? 사실 많은 무신론자들이나 혹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회의주의자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동의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은 그것은 아픔과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고 도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 가운데 혹은 세상의 한가운데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불합리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랜 동안 고통과 혹은 고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고통과 하나님의 연관성을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건 아니면 그 사람이 무신론자건 아니면 회의주의자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사람들에게 피해갈 수 없는 트릴레마, 다시 말해서 세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것을 인격적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건 간에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통은 현실이라는 겁니다. 고통은 현실이에요. 고통은 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고통은 현실입니다. 고통은 현실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으니 그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현실 가운데 고통이 충만하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시거나 반대로 하나님은 사랑은 충만하시지만 전능하시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두 가지 그 어떤 가정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의 고통이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는 것은 의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질문은 곧 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심이 아니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의 여정입니다. 성경 가운데 우리 욥기가 포함되어 있죠. 욥기는 고통의 문제를 다룹니다. 왜? 왜냐하면은 바로 이 고통의 문제가 신앙의 문제에서 반드시 짚고 가야 할 그러한 주제이기 때문에 바로 욥기 가운데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고 할 때 우리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어떨까요? 첫 번째로는 흔히 믿음이 없다고 그럽니다. 예, 믿음이 없어.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직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쉽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반대편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예, 너의 죄가 너의 고통을 가져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얄팍한 대답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요한복음 본문에서 보았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소경된 사람 우리가 예를 들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소경된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은 이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바로 고통의 문제는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닌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많이 경험하는 것이기도 하죠. 어떤 경우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얄팍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것은 너무 일차원적인 대답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고통의 문제를, 누구도 그렇죠. 그것은 꼭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무신론자도 마찬가지고 불교신자도 마찬가지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통의 문제를 직면하기를 거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는 그냥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고통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은 모두에게 다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도 아니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잘못 믿고 있는 바로 이 기독교의 왜곡된 복음 가운데에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믿고 있다라고 확신하지만은 잘못 믿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MTD로 이야기합니다. Moralistic Therapeutic Deism. 여러분, moralistic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율법주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들기 위해서는 내가 율법주의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선한 행동들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눈에 들고 내가 moralistic한 행동들을 하면 그러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도 있다라고 믿는 것이 moralistic한 Christianity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믿는 복음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테라퓨틱한 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마음의 병이건 육신의 병이건 하나님은 나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만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하나님은 저 멀리 디즘 나와 상관없이 계시는 분이다가 마치 내가 원할 때만 불러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요술램프 지니처럼 나를 치유해 주신 후에는 하나님, 디즘 저 멀리 계세요. 내 삶에 상관하지 마세요. 나는 내 뜻대로 살다가 그저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오셔서 나를 치유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Therapeutic Deism입니다. 여러분, 그 단어 하나하나에는 어디도 완전한 그리고 아주 아주 홀리스틱한 복음은 없습니다. 예. 여러분, MTD는 다시 말해서 Moralistic Therapeutic Deism은 복음의 모든 면에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독소와도 같은 모습이지만 특히나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Moralistic Therapeutic Deism은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복음, 다시 말해서 번영 복음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기독교를 보면은 기독교가 가장 정말 불타오르듯이 전도가 되고 가장 뭐라 그래요? 그냥 왕성한 곳은 어디냐 하면은 아프리카입니다. 예, 아프리카인데 여러분 과연 그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복음의 활동이 정말 온전한 복음의 모습일까? 사실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제가 지금 예를 드리는 그러한 왜곡된 번영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한 예로 가장 활발한 전도가 일어나고 있는 나이지리아의 가장 큰 교회. 거기서 가장 큰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건 수십만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훨씬 커요. 예, 가장 큰 그러한 교회의 설교와 전도용 책자를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We were created for the top. 예, 정상에 오르라고 우리는 창조되었대요. We were created for the top. 예, 그게 전도형 책자입니다. 그게 설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비범한 성공을 떠받치는 능력의 기둥들. The power pillars for the uncommon success. 예, 여러분, 과연 여러분 그러한 것에 복음이 있습니까? 심지어 아프리카 가나의 결혼서약에서는, 우리 결혼서약할 때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우리 그런 구절 있잖아요. 서로 헤어지지 않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근데 가나의 혼인서약에는 그 구절이 없대요.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그리스도인은 슬프거나 그리스도인은 가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대신 기쁠 때나 혹은 더 기쁠 때나, 부유할 때나 가장 부유할 때나. 그런 식으로 복음이 왜곡되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프리카에만 그럴까? 아프리카에만 그럴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속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속에 번영과 행복만을 약속하는 그러한 왜곡된 복음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기 위해서, 번영과 행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모럴리스틱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로 그 자리 가운데 만약에 그렇게 왜곡된 복음을 믿고 있다면은 바로 그 복음 속에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고통과 아픔이 던지는 질문이 해답받아야 할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도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본문인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고통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우리는 고통의 문제를 defending, 변증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 이번 설교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확증, 그렇죠? 프루브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읽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그 구절을 저는 이번 설교 시리즈와 연관해서 좀 바꾸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것이라고 바꾸어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못하건 간에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결과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고통이 이혼이건, 그 고통이 암이건, 그 고통이 자녀의 불치병이건, 파산, 혹은 망가지고 힘든 관계이건, 혹은 실직이건,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대신에 내가 내 인생에서 주인 노릇 하려고 한 결과로 생긴, 다시 말해서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 그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3장에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거기에 찔리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 고통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고통에 반응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프로브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십니다. 그 죄는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 고통은 너의 죄 때문에 그래. 그러니 네가 회개하여라. 아니면은 내가 보기에 충분해질 때까지 너는 무엇인가 선한 행동을 하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너를 고통으로부터 구해줄게. 아까 보았잖아요. 모럴리스틱. 것이죠. 만약에 그런 것이 하나님의 대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커트라인에 들고 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은 바로 그렇게 조건적인 하나님의 긍휼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죠. 오늘 로마서 5장 8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통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한 남자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둘 사이가 어떤 연관성이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본문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다면, 이 자가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이 땅 가운데에서 공생애를 살 때 아픈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병에서 치유해주고 아픔 가운데에서 회복시켜 주었다면 이제 자기나 구원해 보라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에 동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여러분, 예수는 정말 택하심을 받은 분입니까? 예. 무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무엇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픽됐다고 말하잖아요. 이 형제가, 이 자매가 무엇을 위해서 픽되었다, 택하심을 받았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누구로부터, 무엇을 위해서 택하심을 받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그 아들 예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기꺼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기로 택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 100% 인간으로 오시기로 택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택하심의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은 팔복의 한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 세상의 고통과 연결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고통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 고통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택하심을 받아 우리의 고통의 한복판으로 들어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질병이나 무시나 상처, 그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 바로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극형의, 가장 악랄한 처벌, 처형이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자리이고 그 고통을 스케일로 말할 수 있다면은 10과 같은 그러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바로 우리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모두는 자신의 고통이 가장 큽니다. 나는 지금, 우리 뭐 농담으로라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 십자가야. 내가 평생 지고 가야 될 십자가야. 예.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 삶에서 겪고 있는 고통이 나에게는 가장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에 바로 성경은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 우리 개인마다 다 똑같은 거죠. 과거의 고통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재도 그렇고 지금은 우리가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10의 10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온다면 아우 내가 10년 전에 겪었던 건 별거 아니야. 지금 너무 이게 힘들어. 예, 누구나 자신에게 그 십자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을까요? 예? 그런 능력이 있으셨을까요? 당연히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어렵지 않게 피하실 수 있었고 그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분은 십자가를 벗어 던질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기로 예수님은 마음 먹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당하기로 한 그 십자가가 바로 그분이 지기로 한 우리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지 않으려고 결심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구원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은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에서 구원하시지 않, 우리를 고통 가운데에서 두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속 계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울음으로 삼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통이 커서 그냥 그것을, 그 생각을 그냥 우리의 마음 속에만 담아두고 침묵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그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우리의 절규입니까? 예,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마지막 그 순간에 그 고통 가운데 하신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그 고통은, 그 외침은 우리의 것인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통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외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든 것을 보고 죽은 것을 보고 슬퍼하셨습니다. 그 슬퍼한 것은 그냥 슬퍼한 것이 아니라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화가 나서 분노해서 외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였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하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슬퍼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 앞에서 예수님은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제 개인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지만은 저는 고통을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고통들이 밀려올지, 닥쳐올지 알지 못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도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고통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어쩌면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은 전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드리셔서 우리의 고통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하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앞으로 알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고통을 대신 감당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신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언제나 확실히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사랑이 고통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습니다. 그것은 수동적으로 고통 속에서 그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고통보다도 더 크게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것을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